나누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십시오.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죠. 자, 물어보시죠. 혹시 초대교회 성도입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혹시 초대교회 성도입니까? 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지 않는 분들이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초대교회 성도입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변화에 대한 내용을, 교회 변화에 대한 내용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시애틀 형제교회를 섬기면서 어떻게 기성교회가 변화하여 부흥할 수 있는지 제가 경험한 그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애틀과 또 그리고 여기 뉴저지는 문화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러나 원리는 우리는 중요한 그 원리는 우리가 또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누는 내용들은 어차피 새로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제가 나누는 내용은 또 여러분의 목사님이 또 여러 차례 강조했던 내용일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내용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아,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구나. 정말 이것이 중요하구나. 정말 이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아니라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이지만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는 이 원리들, 이 몇 가지 내용들 한번 또 다시 한번 정말 33주년을 맞이한 우리 초대교회가 또 앞으로 내년을 향하여 또 앞으로 5년, 10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정말 여기에 열정을 가지고 시애틀 형제교회를 부임할 때 제 마음속에는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냐면 많은 기성교회들이 장례식 날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장례식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신부인 그러한 교회가 장례식 날을 맞이하기 위해 가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부활을 맞이해야 될 텐데 그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고 그 부활의 영광을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야 될 텐데 수많은 교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장례식 날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변하지 않으면 죽고 마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안 변하는가? 뭐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유지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줄 아십니까? 퇴보라고 하는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퇴보라고 하는 변화.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어떻게 되죠? 고여있는 물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썩기 마련인 거예요.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의 특징은 무조건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살아남고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화란 무엇인가? 변화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죠. 뭐 세상이 변해가니까 우리도 세상을 따라서 변해가는 어떤 그런 변화를 우리가 얘기하는가? 저는 변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변화란 변질된 것을 본질로 돌이키는 것이다. 변질된 것을 본질로 돌이키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익숙하고 내가 편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질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하는 거예요. 그 변할 수 없는 그 본질, 여러분 변할 수 없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변할 수 없는 이 본질, 그것은 바로 복음이. 이 복음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잘 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하는 교회. 33주년을 맞이한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형제교회는 47년의 역사입니다. 47년이라고 한다면 시애틀 교민 역사를 대변하는 그러한 교회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매년 우리는 창립주일이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는 거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복음의 그 진보를 가져왔는가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는가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과거의 역사가 현재와 미래의 걸림돌이 아니라 부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변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하는 교회. 여러분 오래된 교회일수록, 교회가 전통적이 될수록 변화는 죽기만큼 힘든 거더라고요. 변화는 죽기만큼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통과 문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통과 문화는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모든 것들은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왜? 그때는, 그 시대는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패러다임 시프트,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고정관념의 벽을 깨뜨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한 측면이 뭡니까? 벽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벽을, 담을 높이 쌓아올리면 쌓아올릴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전하다는 거죠.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는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벽이라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벽을 높이 쌓아올리면 쌓아올릴수록 그 벽이 우리를 가두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억압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느 한 도둑놈이 경찰로부터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쫓아가는데 도망을 가다가 그만 더 이상 도망을 갈 수 없는 그 골목에 다다랐어요. 앞에는 높은 담장이 있는데 그 벽이 높은데 어떻게 더 이상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놈이 그 벽을 보면서 내가 이 벽을 뛰어넘기만 하면 나는 자유인이 될 수 있다. 나는 살아 살 수 있겠다 해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점프를 했는데 뛰어넘었어요. 경찰이 더 이상 어떻게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뛰어넘은 도둑이 일어나면서 먼지를 툭툭 털면서 드디어 나는 자유인이 됐다 하고 좋아서 사방을 딱 둘러보는데 교도소 안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쌓아올린 그 벽이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벽이 우리를 억압하기도 우리를 가둘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래.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금식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지키는 전통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늘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들의 전통적인 신앙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 지향적인 사고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포도주는 뭐고 부대는 뭐냐 이거예요. 포도주는 1차적인 것이죠. 부대는 2차적인 거예요. 포도주가 있기 때문에 부대가 생긴 거예요. 그 포도주는 뭡니까? 본질이에요. 본질. 그 본질이 뭐겠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리고 부대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둘러싸고 형성된, 이 복음을 위하여 형성된 조직이나 양식이나 구조, 그런 전통을 말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세상에 잘 전하기 위하여 이 복음과 세상을 연결하는 그 다리로서 만들어진 것이 뭡니까? 부대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 부대가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복음을 억압하는 낡은 부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형식, 구조, 조직, 이 모든 전통들이 마침내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낡은 부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부대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부대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부대는 끊임없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위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 복음을 담지 못하는 낡은 부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위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결국 건물만 남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화려한 과거만 남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인간의 교만과 자랑만 남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껍데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양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경건의 모양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경건의 능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을 때 모양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빠진 모양은 그건 종교주의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끊임없이 변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므로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바로 그 교회. 자, 그것을 위해서 제가 경험한 몇 가지를 나누면, 첫째, 여러분, 끊임없이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비전. 주님이 세우신 바로 그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 33년 전에 이 땅에 초대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그 비전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비전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비주얼라이즈예요. 비주얼라이즈. 보아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사업을 잘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그것을 내가 볼 때 내 있는 형편에서, 내 있는 위치에서 내 나름대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교회들, 여러분, 그런 부흥하는 교회, 그 교회를 보아야, 그래야 내가 있는 곳에서 나름대로 이 그림을 그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한 도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러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요, 자꾸만, 우리의 죄성은 뭐냐면 자꾸만 이렇게 과소평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성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들이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이 흘린 눈물과 그들의 흘린 땀방울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 원리가 무엇인가? 문화가 아니라 그 원리가 무엇인가를 내가 보고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허락해 주실 때 그것을, 그 사역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저는 기독교 교육을 공부를 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는데요, 교육의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바로 모방이라고 하는 원리예요. 모방. 이 모방은 최고의 능력이에요. 이 카피하는 것. 어떤 스타일과 문화가 아니라 그 원리와 그 철학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보고 배우고 내 것으로 소화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를 허락하실 때 그것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다가 제가 이 말을 제가 듣고는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나는 카피의 도사가 되겠다.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누가 잘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가서 보고 배우고 그리고 내 것으로 그것을 내가 소화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에 그것을 펼쳐나갈 수 있는가.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교회에 대해서 제가 도전을 받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그리고 그 교회 컨퍼런스를 참석을 하면서 제가 도전을 받은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시카고에 있는 윌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예요. 아마 그 교회를 방문해 보신 분들도 있었고 그 교회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 교회를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교회를 보면서 저는 거기서 제가 교회를 보았어요.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의 제자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겠는가. 이것에 모든 것을 올인한 그러한 교회. 제가 형제교회를 부임하고 나서 그 윌로크릭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원리를 그 제가 보고 배운 그 중요한 이 원리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 교회가 5월 달에 이 Prevailing Church Conference라고 이 불멸의 교회, 사그러지지 않는 그러한 교회, 그 교회에 대한 교회론에 대한 컨퍼런스가 있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 교회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교회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시애틀에서 시카고까지 비행시간만 4시간이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미국 컨퍼런스를 가는 데 있어서 그 나흘 동안 그 컨퍼런스를 가려면 회비와 숙박 그 모든 걸 하면 최소한 한 사람 앞에 $1,000 이상은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교회를 좀 보았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 교회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몇 분을 모시고 갈 수 있을까? 제가 1월 달에 부임해서 이제 5월 달에 그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러면 등록하고 하려면 한 3월 말쯤에는 이제 등록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비행기 티켓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한 7분을 모시고 가면 너무나 좋겠다.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가 약 한 250명 가까이 출석하던 때였어요. 작년이. 그중에 내가 7분을 내가 모시고 가면 나는 너무나 좋겠다.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민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민 1세대의 삶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휴가 내기가 어려운 삶이 이민 1세대 삶 아닙니까? 가족을 위해서 휴가 내기도 어려운 삶이 이민 1세대 아니에요? 그렇게 가보고 싶은 부모님도 계시고 친척도 계신 또 친구도 있는 그 조국을 한번 가려고 해도 내가 언젠가는 내가 가지 하면서 참고 지내다가 갑자기 연락이 오면 그제서야 가방 챙겨서 티켓팅해서 다녀오는 것이 그 조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시카고에 관광 가는 것도 아니고 미국 교회 컨퍼런스 간다는 게 그게 무슨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7분을 모시고 가면 나는 정말 성공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권면해서 모시고 가나, 뭐 장로님 두 분, 권사님 두 분, 안수집사님 두 분, 뭐 그리고 또 성도님 한 분 이렇게 해서 7분, 누구에게 권면하나 그러다가, 아, 먼저 일단 공식적으로 내가 주보에 광고는 내야 되겠다. 왜? 그러지 않으면 또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삐지는 사람들. 목사가 저 사람만 좋아해. 뭐 이렇게 그게 아닌데 또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공식적으로 내 광고 내고 그래도 가겠다는 분이 없으면 내가 1대1로 내가 권면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3월 말에 광고를 했어요. 함께 우리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아래층에 내려가서 우리 사인업 시세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는데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7분을 모시고 가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가 250명 가까이 출석하던 때인데 몇 명이 사인을 했냐면요. 59명이 사인을 했어요. 59명. 저는요. 이민 1세대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사람은 비전이 주어지면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사람은 동기부여가 되면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59명이 날아갔어요. 제일 젊은 분이, 제가 그때 37이었는데 제일 젊은 분이 50대였고요 우리 60대 장로님들, 우리 70대 우리 백합 회원들 해가지고 59명이 함께 갔는데, 물론 통역을 하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앉아서 펜을 들고 노트를 들고 열심히 경청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이 목사의 심정은요, 감동 그 자체인 거예요. 감동 그 자체. 나흘간의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이렇게 디브리핑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잠깐씩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쭉 나누는데 크게 두 가지였어요. 크게 두 가지.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는지,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직접 보니까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이제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꿈꾸는 것이,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다. Visualize, visualize. 본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목사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델을 창출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성교회들과 함께 꿈을 나누는 그런 컨퍼런스를 하는 우리도 이 다음에 이런 컨퍼런스 합시다. 2000년 5월에 가졌던 꿈이, 주차장도 없는 교회가, 젊은 사람도 없는 교회가 가졌던 꿈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 꿈을 놀랍게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어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데. 2000년 5월에 가졌던 꿈을 하나님이 7년 만에 응답해 주시는데 2007년 5월 달에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첫 번째 컨퍼런스를 열게 되고 지난 5월 달에 12회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어요. 많은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님들, 그분들이, 우리가 그분들을 잘 섬겨드리고 정말 이 교회에 대한 이 꿈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갖고 꿈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 평신도 리더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컨퍼런스. 우리 성도들이 섬기면서요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왜? 양로원 같았던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를 섬기는 교회. 섬기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는지 말이죠. 사람은요 받을 때 기쁨이 있어요. 뭔가를 받을 때, 얻을 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눌 때의 기쁨은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 비전은 비주얼라이즈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어떤 어디 출장을 갔다 해도 그 지역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 한번 가보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가서 그냥 그 차로 한번 둘러보기라도 하는 것이고, 시간이 있으면 안에 들어가서 한번 둘러보기도 하고, 또 시간이 있으면 그 교회 섬기는 분들하고 잠깐 질문도 하고, 이 교회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지, 그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고, 그래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같이 고민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때를 허락하실 때 그것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이 사회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뉴저지 초대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정말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에 대한 비전, 이 비전을 다시 한번 꿈꾸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변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왜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로 함께 모여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배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닙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나를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으셨어요. 이 은혜의 놀라와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감격하며 경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의 심장은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배는요 멀쩡하게 왔다가 멀쩡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역사적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타치를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현장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사건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이 낡은 부대가 되어버린,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표현에 말씀을 하세요.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정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어요. 혼인잔치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가 열렸다라고 할 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표현을 합니까? 신랑으로 표현해. 우리를 누구라고 표현하죠? 신부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아니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내가 의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 거룩함이 내게 있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모하고 내가 아무리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고 한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분을 어떻게 내가 나의 신랑으로 모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어여쁜 신부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신부로 나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은혜가 임했어요.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 그분이 나의 신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은혜와 기쁨을 지금 내가 누려야지. 여러분 금식이 무슨 금식이냐 이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자 금식은 언제 한다고요? 금식은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신랑을 빼앗겼을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으로 오셨는데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괴로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찬양을 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고 기도를 하는데 그저 졸리기만 하고 말씀이 선포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런 나를 괴로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은혜가 경험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낡은 부대가 되어버린 나의 모습, 그런 나의 모습을 가슴을 치고 금식하며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낡은 부대가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도 모르고, 나는 오늘 그냥 여기 왔으니까, 나는 예배 순서를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봉사도 잘하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영적인 사람인 양 속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데.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그런 나를 괴로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주의적인, 과거지향적인, 그래서 형식화된, 습관에 대한, 의식화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나의 모습, 이것을 괴로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예배가 시간적 제한이 있어요.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적인 어떤 제한이 있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됩니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나 여기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달려나와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답답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는 이 자리 떠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해보고 싶은 게 꼭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거 이렇게 뭐 예배드리고 뭐 대부분 예배 드리고 나면 목사가 이렇게 먼저 나가서 문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나오시는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악수하면서 인사하잖아요.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오늘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딱 악수할 때 악수하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은 느낌이 딱 오면 필링이 오면 가게 하고 악수를 딱 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것 같다 그럼 다시 들여보내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우리가 10분 30분 일찍 가는 게 대수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와 회복을 내가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예배 자리에 왔어요. 예배 자리에 왔지만 그래서 뭔가 하긴 했어요. 뭔가 하긴 했지만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뭔가 시간을 보내고 뭔가 하긴 했는데 왔던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성도들 왔던 모습 그대로 다시 월요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상처를 받고 억울함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여러분 비즈니스 하면서 장사하면서 여러분 일불 번다는 것이 그게 무슨 쉬운 얘기입니까? 전쟁 아닙니까? 전쟁. 전쟁을 치르면서 때로는 내 자존심도 무너지고 깨지고 내가 뭔가 멸시도 받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치유받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월요일을 맞이하는 다시 한 주간을 맞이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왔던 모습 그대로 다시 월요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예배의 전통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배 문화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가 만든 문화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문화가 무엇입니까? 만든 문화가 뭐죠? 묵찬, 기찬, 설, 기찬, 축 아닙니까? 묵찬, 기찬, 설, 기찬, 축. 묵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그거 왜 합니까? 그거? 그거 왜 하는지도 몰라요. 이거 안 하면 예배 안 끝나니까? 예배 끝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왜 그것을 하나하나 하는지 그 의미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서 이 순서를 지키면 이 순서를 따라하면 마치 내가 예배 드린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전통과 문화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문화지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상대적 가치이지 절대 가적 가치는 아닌 거예요. 진리가 그 시대의 전통과 문화로 나타난 유산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전통과 문화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의 목숨을 걸어야죠. 비본질의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In spirit and in truth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진솔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순서를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예배. 근데 많은 경우요 뭐 이렇게 순서 하나 빼면 뭐 순서 이렇게 뒤바꾸면 뭐 큰일 나는 것 같이 뭐 세속화된 것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기억합시다. 예배의 부흥 없이는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어요. 예배의 부흥 없이는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어요. 예. 그런데 다른 것을 여러분 고치고 하는 것은 마치 뭐 같으냐면 심장이 나쁜데 성형 수술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하나의 원리는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주인의식 그러면 우리는 또 잘못된 이 주인의식에 대한 이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 오래됐는데 그게 주인의식입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 그래도 내가 제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게 주인의식입니까? 여러분 가게의 주인은요 가게의 주인은 절대 의자에 앉아서 폼 잡고 그냥 앉아있지 않아요. 가게의 주인은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신 들어오신 손님이 편안하게 음식을 잘 드시고 가실 수 있는가, 이를 위해서 늘 신경 쓰고 섬기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주인은요 절대 자기 가게 앞에 주차하지 않아요. 후미진 곳에 주차하고 손님 한 분이라도 편안하게 주차하고 들어올 수만 있다면 그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인의식이라는 것은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토요일날 저녁에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초대교회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섬김이에요. 끊임없이 배려하고 양보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신 분들이 또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또한 마음껏 발휘함으로써 또 섬김으로써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인의식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해야 될 여러분 중요한 섬김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보는데 저희 시애틀 형제교회가 한 달에 한 가정 한 달에 한 가정 방문할까 말까 하던 교회가 뭐 한 주에 막 몇 가정씩 막 오기 시작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오래 계셨던 성도님들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3개월 지나니까 새로 오시는 분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워하기 시작.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다 하나님, 우리 교회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여기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부흥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 그것을 우리가 부흥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을 우리가 부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 보면요 포텐셜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으면 여러분 그 숫자의 증가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그 부흥을 위한 내 마음 자세,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그런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새로 오는 분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200명이 앉으면 꽉 들어차는 그러한 공간이었는데 어느 시간에 와도요 자기 자리가 있었어요. 자기 자리가. 자기 자리가. 뭐 언제 와도, 뭐 일찍 와도 그렇고 늦게 와도 그렇고. 그런데 사람이 막 오기 새로 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조금만 늦게 오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오는 분들이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더 이상 안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내가 불편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2부, 3부, 4부까지 늘리는데도 뭐 안 되는 거예요. 시애틀은 이제 10월 이제 중순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우기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비가 이게 이제 겨울 내내 이제 비가 부슬부슬 내려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몇 시 몇 분에 이렇게 교회 주변에 오면, 주차장도 없는 교회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냥 스트리트 파킹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과 스트리트 파킹 하는데 몇 시 몇 분에 이렇게 오면 하도 많이 오랫동안 와봤기 때문에 지금쯤은 어느 곳에 가면 주차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주차를 하고 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니까 자리가 없다 보니까 조금만 늦게 오면 교회 주변에는 주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블락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그리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그 비를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올래니까 뭐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더라고요. 사람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새 가족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가족이 왔다는 것, 내가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분이 왔다는 것, 더군다나 믿지 않는 분이 여러분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고 아니면 본인이 한번 와보고 싶어서 왔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럴 때 뭐예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웰컴 해줘야죠. 웰컴.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이 편안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배려해주고 양보해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은사와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양보해주고 세워주고 축복해주는 것. 한 번은 한 자매님이 예배 후에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오늘이 자기 마지막이라고 인사를 했는. 그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형제교회에 출석한 지가 한 5주 정도 됐대요. 5주 정도 됐는데 자기가 더 이상 이제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더 이상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래도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상처를 이렇게 받았냐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첫 주 두 주 이렇게 예배를 이제 나오시면서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너무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한 3주쯤 됐을 때 내가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더래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나마 좀 보답을 좀 하고 가면 마음이 좀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디를 갔겠어요? 이 자매님이 어디를 갔겠습니까? 예? 주로 많이 가는 곳이 어디겠어요? 예, 부엌을 갔어요. 주방을 갔어요. 예, 부엌에 가서 무슨 요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뭔가 허드렛 일 있으면 자기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엌을 간 거예요. 부엌을 가서 이렇게 부엌 안을 딱 보니까 이 도마에 양파가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는데 그 양파 썰고 하는 게 그게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냄새도 나고 뭐 눈물도 나고. 그래서 내가 저걸 좀 쓸어드리면 그러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부엌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분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부엌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이 차트에 안 나와 있는 조직이 있어요. 왕언니가 있어요, 왕언니가. 네, 여러분의 교회는 없겠지만 저희 교회는 제가 2000년대 왔을 때 왕언니가 있었어요, 왕언니가. 근데 이 사명가 그걸 뭐 알턱이 있습니까? 그냥 좀 섬겨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부엌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렇게 그 도마 옆에 있는 칼을 딱 집었어요. 칼을 딱 집었더니 옆에 있는 한 분이 딱 얘기를 하더래요. 자매님, 온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칼을 잡습니까? 단칼에 날아갔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더 이상 교회를 못 나오겠다. 목사님 예배도 좋고 말씀도 좋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자기가 더 이상 못 나오겠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은사와 그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세워주고 박수쳐주고 격려해주고 그럼으로써 정말 그리스도의 귀한 일꾼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의식을 갖고 섬기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이제 새로 짓고 들어가서 뭐 주차장도 있고 그러는데 뭐 예배를 4부까지 늘려도 이 주차장이 해결이 안 돼서 4부까지 늘리는데 그래도 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한 블락 떨어진 곳에 그 회사 주차장을 저희가 임대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셔틀을 돌립니다. 한 블락 떨어진 곳이. 근데 이제 시애틀은 이제 겨울철이 되면 우기 시즌이기 때문에 이 버스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이 셔틀을 이렇게 제공을 해요. 그냥 걸어오면 그냥 뭐 5분 내로 그냥 걸어올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예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했어요. 우리 건강하신 분들은 우리 길 건너편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우리 연로하신 분이나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오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 예배 공간 안에 있는 이 주차장은 우리 좀 배려하고 양보합시다. 그래서 길 건너편에 주차하시고 건강하신 분들은 날씨 좋은 날은 걸어오면서 건강한 이 튼튼한 두 다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우리 나옵시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셔틀 타고 오시고. 제가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 다음 주에요. 예배 중간에 이제 그 다음 예배 시간인데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서 밖을 딱 바라보는데요. 우리 연로하신 분이 제가 목사가 광고했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것도 순종해가지고 말이죠. 연로하신 분이 길 건너편에 주차하고 그리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한 자리라도 양보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 섬기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찡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또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교회가 변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원리는 신앙 성숙을 위한 노력이, 끊임없는 노력이, 신앙 성숙을 위한 노력. 사랑하는 여러분, 빈 깡통이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빈 깡통이 소리를 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요, 그럴듯해요. 그럴듯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다 죽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무엇입니까? 양육의 양육.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숙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느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크는 교회를 지향한다. 사람이 크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서 세워져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추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할 것은요, 편안함이 아니에요. 편안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추구할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평안.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평안의 이 능력, 이 세상의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말씀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 나온 성도들을 보면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졸고 계시는 분을 보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아니, 집에 가서 주무실 수도 있는데. 예. 피곤하면 졸 수밖에 없어요. 피곤하면 뭐 이렇게 잘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도 집에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말씀이라도, 내가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듣기를 원해서 이렇게 나온 성도들을 보면,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성도들을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평안.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제가 아마 제 평생 제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옥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목하는 목사님이 이 제자 훈련 여기에 모든 것을 거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도 순종도, 여러분 진돗개 순종 아시죠? 진도 순종도 훈련받지 않으면 똥개. 아, 그러시더라고요. 네, 훈련받지 않으면 똥개라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양육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자세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자리에, 양육의 자리에, 예, 나는 거기에 가겠다, 나는 거기에 있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 이 결단.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성숙되어지는 것. 여러분, 성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을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는 한 가지만을 생각해요. 바로 성품을 이야기해요. 성품.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숙에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력이에요. 실력. 실력을 쌓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실력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뭔가 몸이 안 좋아서, 어딘가 몸이 안 좋아서 내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내 병명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다 듣고는 뭐라 그러냐면, 가만히 있다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째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내 몸을 맡기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실력 있는 선생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실력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실력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실력이에요. 왜? 어린아이는요, 그 실력을 쌓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사랑도 실력인 거예요. 제가 그 맥도날드의 그 기사를 제가 한번 보고, 오래전에 기사를 보고 제가 정말 도전을 받았어요. 이 맥도날드가 말이죠, 햄버거 하나를 팔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하고 노력하는지 기사를 보고 제가 아주 도전을 받았어요. 몇 가지 소개하면요, 이 빵의 이 두께, 이 번 있죠, 번. 이 빵의 이 번의 두께가 17mm랍니다. 17mm. 그러니까 위아래로 34mm가 되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고기 그 패리가 10mm래요. 10mm. 사람이 입을 벌렸을 때 평균 크기가 56mm래요. 56mm의 입에 44mm짜리 햄버거를 물고 있을 때 사람이 가장 행복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래요. 이 카운터의 높이가요, 72cm래요. 70. 카운터의 높이를 그냥 뭐 자기가 보고 모양대로 만든 게 아니라 72cm래. 이게 왜 72cm냐면 72cm면 사람이 지갑을 꺼낼 때 가장 편안한 위치가 이 72cm래요. 네. 그리고 햄버거를 하나 딱 주문하면요. 주문하면 이 그 임플로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햄버거를 딱 주문하면 무조건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이 한마디를 하게 하고 3초 내에 프렌치 프라이도 드시겠습니까? 뭐 애플파이도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이 땡큐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3초의 체면 효과를 가져온대요. 그래서 5초가 지나고 나면 다른 것을 주문할 확률이 50%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땡큐 해놓고 애플파이도 드시겠습니까? 프렌치 프라이도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소개하면요. 여러분 이 밀크쉐이크의 이 빨대 있죠? 스트로. 이 스트로가요. 이게 4mm랍니다. 4mm. 이게 왜 4mm냐면 사람이 이것을 물고 이걸 빨고 있을 때 잠재의식 가운데 어떤 그 잠재의식 가운데 어떤 걸 느끼냐면 이거를 물고 빨 때 옛날 어렸을 때 엄마 젖을 빨던 시대로 돌아간다는 연구 결과라는 게, 그래서 마음에 어떤 포근함이 있대요. 마음에 어떤 이런 충만함 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4mm래요. 아니 햄버거 하나를 팔기 위해서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복음을 가진 교회가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실력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내게 5분이 주어지면 그 5분 안에 내가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을 내가 갖추어야죠. 10분이 주어지면, 30분이 주어지면, 1시간이 내게 주어지면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조의 그 하나님의 그 창조가 어떤 것인지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이 실력을 쌓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복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성숙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교회의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결국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우리 1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신앙 생활을 잘해도요, 내 자식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늘 가슴에 눈물 아닙니까? 늘 가슴에 눈물 아닙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어요. 지금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 우리 유년주일 학생들, 중고등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오늘도 나와서 집회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 집회를 또 열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제가 중고등부도 해보고 제가 영어 목회도 해봤지만 지금은요, 이 중고등부 예배나 청년부 예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저도 감당이 잘 안 돼요. 감당이. 왜 이렇게 소리는 큰지, 막 그 베이스 음이 들리는데 내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고요. 저도 잘 감당이 안 돼.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 막 뛰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도대체 무슨 찬양을 부르는지 그 가사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가사 따라가기도.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왜 이렇게 소리가 크냐 줄여라, 제가 뒤에 가서 자꾸 소리를 줄이고 왜 이런 노래 부르냐, 여기 찬송가 좋은 거 많은데 이 찬송가 부르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있다고 하면,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가진 에너지와 그들이 가진 창의성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박수 쳐주어야죠. 격려해주고 세워주어야죠. 결국은 다음 세대 아닙니까?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저희 교회가 지난주 결정하고 이제 새롭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가겠다라고 함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비전을 나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 회중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자. 영어 회중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교회. 한인교회의 역사는 이민을 오거나 아니면 유학을 오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한인교회를 세웠어요. 그것이 우리 이민교회 역사죠.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이제 자녀부 교육부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더 성장하는 가운데 시간이 흐르면서 영어 목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KM, Korean Ministry 그 안에 EM, English Ministry, 영어 목회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KM 안에 이 EM이 있는데 함께 존중하며 하나됨으로 가는 교회의 모델은 지금도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KM 속의 EM은 KM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KM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독립을 원해요. 독립을 원해요. 나가고 싶다는 거죠.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해답으로 독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요. 그렇게 허락을 하고 그리고는 뭡니까? 또 EM이 있어야 되니까 다시 밑바닥에서부터 또 다시 EM을 또 세워가기를 시작해요. 나간 EM이 독립해서 나간 EM이 한인 KM에서 나간 EM이 물론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만 건강한 교회를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가서 생존하기가 급급한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면서 매년 반복되면서 교회마다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가다간 이제 이민도 끊겨가는 이 시대에 결국 한인교회는 사그러지고 말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첫 걸음을 내딛고자 우리는 결정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영어 회중이 우리 EM 회중이 교회가 더 이상 부모교회가 아니라 더 이상 KM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 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 그래서 KM 밑에 EM이 있는 것이 아니라 KM과 EM이 함께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KM 위에 EM이 있는 모델, 영어 회중이 중심이 되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그것을 위해서 KM이 서포트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아직도 우리 이민교회 가운데 이 모델이 성공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이 모델이 성공하지 못하는가? 큰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그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째, 담임 목사의 비전과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KM 목사의, 담임 목사의 이 비전과 의지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가 뭐냐면 KM 당회원들이 원하지 않아서 그런다고 해요. 결국 뭐예요? 기득권의 문제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형제교회가, 우리 시애틀의 우리 형제교회가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한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함께 선포하고 우리는 함께 같이 기도하며 이 길을 가기로 첫걸음을 내딛었어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지만 꼭 제가 계속해서 담임 목회를 해야 된다는 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영어권의 목사가 전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더요, 더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면 담임 목사로 세우고 그리고 나는 우리 KM 목회에 내가 부목사로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써줄지 모르겠지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가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1세대보다 더 크게 부흥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영어 회중이 한인 회중보다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그래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이를 위해서 교회 조직도 새롭게 개편하고 그래서 우리 형제교회가 더 이상 한인 교회로서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어느 민족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교회, 영어 회중이 중심이 되어 그 형제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축복과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보다 우리 1세대보다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우리는 결정을 하고 그 첫 발을 내딛었어요. 왜냐하면 이 첫 발을 지난주에 내딛기까지 17년이 걸렸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17년이 걸렸어요. 제가 형제교회 부임하기 바로 전에 얼마 전에 우리 영어 회중이 너무나 싫다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독립해서 나가버렸어요. 이 KM과 EM의 이 불신의 관계. 그래서 그 상처를 안고 다시 EM이 또 다시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세워가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1세대 어른들을 불신하지 않고 그들이 이해하고 함께 꿈꿀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지기까지 양쪽 KM, EM이 서로 정말 이 일에 우리 함께 헌신하자로 건강하게 세워질 때까지 무려 17년이 걸렸어요. 17년. 그리고 우리는 이 길을 가고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가, 저는 분명히 새 모델을 앞으로 10년, 15년, 20년을 내다보면서 저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기도 가운데, 제가 집회 오기 전에 기도 가운데 제 마음속에 그런 흥분을 가지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박형훈 목사님을 이 교회의 목사님으로, 하나님 목사로, 담임 목사로 세우셨을까? 그 중에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정말 그 영어 회중이 이 교회를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함께 세워져가는 그 모델, 그 모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 박 목사님을 우리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네. 제가요, 이렇게 모임에 나가보면, 이 미국 분들 이렇게 단체나 어떤 그런 큰 모임에 나가보면요, 거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영어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더라고요. 영어 잘하는 사람이. 네. 여러분, 신앙 좋은 우리 영어 잘하는 우리 영어권 세대에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 리더로 세워서, 그들을 플랫폼에 장에 세워서 정말 이 무너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미국 사회, 이 미국 사회에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한인교회로만이 아니라 정말 이 미국과 열방을 깨우고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 그 교회로 세워가는 것. 저는요, 제가 이 집회를 섬기교회에서 오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뉴저지 초대교회는 정말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라는 확신이 왔어요. 제가 왜 우리 형제교회가 17년 걸린 가운데 이제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뭐냐면, 그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의 겸손이에요. 겸손. 우리 장로님들의 겸손함. 이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어떤 기득권이고 이런 것을 포기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영어 회중이 중심이 되어서 정말 우리 KM보다 EM이 영어권이 더 크게 놀랍게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장로님들의 겸손함. 저는 뉴저지 초대교회 우리 장로님들의 이 겸손함과 우리 목사님의, 박 목사님의 그 비전과 의지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너지 효과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이 초대교회가 정말 이 시대와 열방을 깨우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 우리 세대보다 정말 더 크게 부흥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그래서 이곳에서 자녀를 낳고 이곳에서 그들을 세우게 하게 하신, 그래서 미국을 변화시키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 한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 어찌하여가 없어져야 돼요. 이 어찌하여가 없어지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해야지. 우리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고 우리는 이전에 계속 우리는 늘 그렇게 했는데 어찌하여 바꾸려고 하느냐, 왜 바꾸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전통화의 전통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한 것에 길들여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통과 관습에 길들여지면 내가 편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왜? 불편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는 방식대로 해야 되고 자기가 아는 찬송가만 불러야 되고 자기가 경험한 대로 모든 교회를 해야 되고 자기 경험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새 포도주라 그랬습니다. 새 포도주에 뭐예요? 복음은 새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새로워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늘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워요. 내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했지만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내게 다시 들려오시는 새롭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임하면 우리의 신앙에 붙여지는 수사가 무엇입니까? 새로움이잖아요. 새것이 되었도다. 새 심령으로 변화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부대는, 부대인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부대는 여러분 전통적 지향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지향적인 사고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터져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주님은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데 그 주님을, 그 복음을 낡은 부대에 담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건 죽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할 수 없는 복음, 이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하는 교회, 그러므로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그 교회, 3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가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초대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함께 땀을 흘리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영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흥분하며 함께 기뻐하며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교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그 기도가 드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또한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예수님이 그토록 예수님이 힘들어하며 예수님이 그토록 안타까워했던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모습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지향적인 전통지향적인 신앙생활 사고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라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만 있다면,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질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변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입니다. 오 주의 하나님, 내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내 경험을 절대화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끊임없이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변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교회를 향한 이 비전이 하나님 꿈틀거리게 하여 주시고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목숨을 걸며 주의 하나님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고 하나님 신앙 성숙을 위해 양육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며, 오 주의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영혼의 회중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는 세대에, 우리가 지나가고 오는 세대에 정말 그들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보며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하나님 주의 교회 이원이 주께서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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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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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사모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할 수 없는 이 복음,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그토록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는 교회, 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본질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나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우리가 익숙하고 아무리 우리가 편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 그것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무리 불편하다 할지라도 이 불멸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하나님 걸림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용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뉴저지 초대교회에 한 획을 긋는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의 순간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건강한 교회, 더 좋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교회 리더들,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하나님 아버지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섬김 속에 온 회중들이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므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